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만남교회 성서대학, 수요성서대학 제9강, 예수님의 비유 제9강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선거가 있는 날이라 혹시 또 개표 방송 관심 있으신 분들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실 분들이 계실까 하여서 좀 미리 녹화한 영상을 함께 보면서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발견하고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출발점에서 올바른 목표점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국민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또 4년 동안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또 이끌 지도자들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유권자들이 또 우리 기독인들이 올바른 눈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판별하고 그 사람을 뽑아 세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탐욕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또 유혹하여서 헛된 것들을 좇게 하는 그런 나쁜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물질적 삶과 영혼의 삶이 골고루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제안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의 실질적인 삶이 보다 윤택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남은 3일 동안 각자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넉넉하게 지켜 돌보아 주시고 다시는 만난 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비유 탐구 1번이 아니겠군요. 2번이겠군요.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누룩 비유와 같이 꼭 그렇게 세트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다. 아니면은 가루 서말 한 25kg 정도 되는 그런 가루에다가 아주 조금의 그런 누룩을 숨김치 넣었더니 그게 크게 부풀어 올랐다. 이런 비유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욥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비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가 하는 것들을 한번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공동번역에 있는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또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한 알을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싹이 돋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다. 네.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룩의 비유와 같이 쓰이는 세트의 말씀이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주 작은 것을, 미미한 것을 출발점으로 하였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작은 것과 큰 것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그 놀라움을 좀 증폭시키면서 그 어떤 충격적인 그런 자극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학자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게 사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결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자신의 해석 또 자신의 의도를 넣어서 그것을 번영시킨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쓰여 있는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 그럼 우리 너무나 뭐잘 알고 있는 얘기죠. 겨자씨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작은 씨앗이에요. 뭐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사진 같은 걸로만 봤는데, 약간 길쭉하게 생겼는데 뭐 아주 작습니다. 그렇다고 깨 정도 될까요? 뭐 비슷한 사이즈인데요. 정말 뭐 아무튼 가장 작은 씨앗으로 상징될 수 있을 것이 이 겨자이죠. 근데 이 겨자를 특별하게 이 가장 작은 씨앗으로 상징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차차 말씀드릴 텐데요. 보면은 이 가장 작은 씨앗을 갖고 있는 이 겨자였지만 이 겨자를 심었더니 자라면서 커다란 푸성기가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거기서 더 자라가지고 큰 나무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많이 과장된 이야기죠. 이거 만약에 생물학계에서 그렇게 작은 것이 그렇게 큰 열매로 자라난다 그러면 그건 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런 어떤 기적적인 요소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좀 과장된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면서 말씀하신 걸로 볼 수가 있죠. 겨자는 단연생풀도 아니에요. 그냥 한해 나고 한해 자라나는 나고 죽는 그런 식물이고 야생식물입니다. 야생에서 자라나는 것. 그러니까 뭐 일부러 이렇게 뭐 키울 필요가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보면은 뭐 1년생 풀인데 크게 자라나는 거 정도 보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뭐 명화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자라나는 풀 있죠. 그걸로 그 풀의 대로 뭐 지팡이를 만들면 뭐 가볍게 잘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뭐 기껏 커져봤자 그런 명화주보다 조금 더큰 정도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네. 아무튼 뭐, 겨자 자체가 톡 쏘는 그런 맛을 갖고 있는 풀이죠. 그러나 결국 이거는 뭐 밭이나 어디에서 그렇게 재배를 하는 작물은 아니고 그냥 잡초일 뿐이다라는 것이 겨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물론 뭐 민들레 같은 것들이 사실 옛날에는 다 잡초였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민들레를 일부러 재배를 해가지고 민들레 김치를 담근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있긴 있죠. 그러나 아무튼 겨자는 그냥 잡초예요, 잡초. 그리고 좀 크게 자라는 잡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서 또뭐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큐또뭐 여러 가지 뭐 도마복음 뭐 이런 데 있는 자료를 따라서 보면은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뭐큰 나무가 된다, 뭐큰 가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역시 과장된 표현인데, 그게 아무튼 다양한 관점으로 크게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성장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에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겨자씨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뭐 뽕나무라든가 아니면 느티나무라든가 뭐 무슨 과실수 같은 식으로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 일은 없다. 비유라는 게 약간 과장성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꾼에 의존해가지고 이 과거에는 이야기들이 전달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할때 무슨 이런 대본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외웠다가 그걸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어떤 이야기꾼 전통을 따라서 계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은 이 이야기가 좀 재미있게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척하면 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기는 재미있어야 되는 거죠. 재미가 없으면은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부흥 강사들도 보면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좀 재밌게 하려고 좀 과장되게 또 없는 이야기를 좀 지어서 MSG를 좀 섞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뭐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꾼 전통에서 좀 과장을 섞어서, 그러나 그것이 극도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과장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것이 과장이었건 아니면 뭐였건 간에 이 겨자라고 하는 것이,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제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있었던 게 로마 제국과 대척점에 있는 하나의 제국이 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은 뭐 제국주의 시대는 아니니까 뭐 제국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이 당시에 쓰였던 나라라는 개념,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 개념에서 이 나라는 제국이라고 하는 의미로, 요즘으로 말하면 제국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가 과연 하나님의 제국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비유일 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징, 말도 안 되는 풍유라고 비유라고 이해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겨자씨가 갖고 있는 아주 골칫덩어리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작은 그런 씨앗이고 이게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거죠. 이 덩굴같이 자라는 건 아니지만 한번 심게 되면 이게 그 심은 곳에서 엄청난 속도로 번식을 해가지고 퍼져나가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한 그루의 나무로 쭉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무 같은 그런 숲을 이룰 정도로 아주 크게 자라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이 겨자가 과연 하나님 제국의 적절한 비유냐? 그거는 그럴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작죠. 또 골칫덩어리예요. 뭐 번식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떤 우리가 일부러 키우는 뭐 채소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되게 좋은 장점일 수 있지만 잡초인 경우에는 정말 골칫덩어리인 것이죠. 네. 두 번째로 보면 정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씩 겨자씨 하나를 밭에 뿌렸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공동 번역에는 밭이라고 나오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는 새 번역에는 정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정원 아무튼 밭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정원이나 밭이나 공통점이 있죠. 어떤 용도가 있는 겁니다. 용도. 용도라는 뭐냐? 정원이라는 거는 아름답게 뭐 유실수나 과실수나 뭐또 아니면은 관상용 그런 예쁜 식물들을 재배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죠. 밭은 어떻습니까? 밭은 식용으로 보통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채소들을 그렇게 공들여서 가꾸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 정원과 밭이라고 하는 곳에 그런 특별한 용도가 있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그다음에 특별히 공들여 가지고 식물들을 재배하는 그런 공간에 이 겨자씨를 뿌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모세오경에 의해서 갖고 있는 그런 율법 규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다른 종자를 한 밭에 뿌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서 19장 19절에 나오는데 이거 이종교배라고 하는데요. 뭐 골을 파가지고 한 골에는 뭐 배추 심고 한 골에는 무를 심고 한 골에는 뭐 고추를 심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땅을 좀 착취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식물을 심음으로 인해 가지고 각 채소들이 서로 상이한 그 흙의 자양분들을 빨아들이게 되면 결국 흙이 황폐해야 된다. 이런 목적 때문에 땅을 좀 비옥하게 지키려고 하는 땅의 지력을 너무 과하게 빨아먹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밭에는 다른 종자를 뿌리지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이 정원과 밭에다가 이 겨자씨를 뿌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잡초 때문에 내가 키우려고 하는 것들, 내가 재배하려고 하는 것들을 전혀 키우지 못하게 되고 또 법적으로도 안 되고 또 이걸 심으면 이 겨자씨가 그밭 전체를 다 뒤덮어 버리기 때문에 그 해에 농사는 망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정원에다가 이 겨자씨를 뿌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갖다가 자기 밭에 뿌렸대. 그 얘기를 들을 때그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 대부분이 농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농부예요. 농부 중에서도 자기의 땅을 빼앗기거나 또그 땅을 경작할 수가 없고 그래서 땅을 빼앗겨가지고 뭐 소작농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이탈해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또그 당시에는 또90% 정도가 다 농민이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밭이나 정원에 겨자씨를 뿌렸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어떤 이미지였냐?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미쳤다. 큰일 났다. 그거 한번 뿌리면은 그 밭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 복구하는 게 엄청 힘들고, 이 겨자씨를 모두 다, 겨자를 다, 완전히 드러내서 뽑아가지고 없애버린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야, 큰일 났다. 그 밭은 이제 끝장났다. 야, 정말 미친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그 자리에 있었던 청중들은 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또 큰 나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큰 나무.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겨자는 아무리 크게 자란다 하더라도 결코 크게 나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좀 큰 풀이지 좀 굵은 대궁이를 갖고 있는 그런 식물이지 결코 그것이 나무와 같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자라나는 생명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는 겨자 풀이지 결코 겨자 나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큰 나무라고 했을까? 큰 풀도 아니고 큰 나무, 큰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큰 나무라고 한 것은 어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 거죠. 과장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는 뭐 하면서 뭐 신학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신학자의 어떤 말 보고 또 어떤 그 성경 구절을 봤을 때 뭐 하나님 나라는 뭐 모든 민중이 다뭐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뭐 이런 설명문이나 아니면 주제문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야기꾼들에게 너무 힘든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아주 짧고 간결하게 자기가 외워서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 맛을 살리기 위해서 상징적이고 과장적인 그런 표현들을 썼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야기 기술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큰 나무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 구절을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 자기 정원에 뿌렸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경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미쳤다, 큰일 났다. 저 밭은 이제 끝장났다. 그냥 겨자풀로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그런 몹쓸 밭이 됐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다리는 거죠. 야, 그래서 이 멍청한 사람이 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됐을까? 큰일 났다. 큰 공경에 빠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오늘 나온 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약간 혼동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겨자가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되게 골칫덩어리인 그런 식물인데 그것이 어떻게 최퇴치되어서 밭의 기능을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대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뜬금없이 그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기승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7장과 31장 또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 있는 성서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뭐 땅에다 심을 테니까 너희가 큰 나무가 되어서 그러면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가지들의 하늘의 새들이 깃들였고 우거진 가지들 밑에서 온갖 들짐승들이 새끼를 쳤으며 그 그늘 밑에 큰 민족들이 모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온갖 날짐승들, 또 들짐승들이 와서 새끼를 치고 깃들이고 하는 이 나무에 대한 상징적인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뭐냐 하면 바로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 나무를 이렇게 그러니까 레바논 백향목을 유대교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설명할 때 항상 크게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거기에 많은, 정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성서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고 자기들도 봤고 그런 건축주들이 사용되는 걸 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레바논 백향목이 어떤 거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사진이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아주 큰 나무가 있죠. 예, 엄청 굵은 나무입니다. 이게 지금 사진의 크기가 예, 사람이 좀 옆에 있었으면은 좀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 만한 것 같고, 앞에 선, 그 울긋불긋한 게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엄청나게 큰, 아주 큰 고목입니다. 이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아주 높은 고지대에서 자라나는 그런 상록수라고 해요. 상록수가 어떻습니까? 상록수 약간 추운 지역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무가 아주 단단하죠. 튼튼합니다. 그래가지고, 고급 건축용 목재로 사용이 되는데, 특히 대들보 같은 걸로 쓰이게 된다는 거죠. 워낙 굵고 튼튼하고, 또 그러니까 나무를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죠. 거기다가 그런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주 거룩하고 신성하게 여겨지는 그런 나무여가지고요. 환자가 있을 때이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이 백향목을 썼다라고 하고요. 또 고급 포장용 상자를 만드는 데도 썼고요. 또 배에 돛을 매다는 돛대로 쓸 만큼 또 이렇게 튼튼하게. 그냥 바다에서 있으려면 사실 해풍도 많이 맞고 하다 보면은 그 나무의 부식이라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텐데, 그게 배에 돛대로 쓰일 만큼 아주 튼튼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산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거룩하고 신성한 나무로 여겨졌기 때문에 우산을 만들 때그 나무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또 너무 작은 나무들은 우산을 팔 수가 없죠. 그런 상들을. 그러니까 아주 큰 나무를 갖다가 거기서 이런 모양들을 내기에는 아주 적합한, 고급스럽고, 또 그런 신자들의 헌신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자재였다라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상록수이고 고지대에 자라는 그런 나무이다 보니까요. 여기서 또 이게 진이 나와요. 이 송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진이 나와서 그 진이, 방부 효과가 있고 방충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썩지도 않고 또 단단하고 해서 이 나무들이 수출을 주로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집을 짓겠다 그러면서 성전을 처음 제1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그때 이 레바논 백향목을 페니키아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죠. 그러면서 그때가 그 지역에서 왕이 뭐 히람 왕이었던가요? 그 왕한테 뭐 땅도 또 떼어주고 뭐또 그러면서 나무를 좀 우리에게 좀 넉넉하게 공급해달라. 또이 나무를 다룰 줄 아는 목수들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고급스럽게 성의를 다해가지고 지으려고 사용했던 나무가 이 바로 레바논 백향목이다. 어떻습니까? 그림 보시면은 정말로 새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깃들이고, 예, 지금 있는 사진을 보면은 크게 한 그루 있는 것만 보이지만, 그 뒤로 보면은 이렇게 숲을 같이 우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큰 나무들이 한 군락지를 형성해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정말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뭐그 밑에서 새끼를 치고 또 깃을 들이고 뭐 둥지를 만들고 할 만하고, 정말로 민족들이 다 나와서 그 그늘 아래서 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에도 걸맞을 만한 그런 우람하고 웅장한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주 작은 거에서 자라나가지고 그냥 조금 큰풀 그러나 한번 뿌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지고 골칫덩어리가 되는 이 겨자씨와, 이 말도 안 되게 고급지고 우람하고 으리으리하고 비싸고 한 이런 나무와 지금, 뭐랄까요, 말도 안 되는 비교,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대꾸를 그렇게 지금 시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잡초풀과 거대한 백향목의 이미지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어떤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두 가지가 나온다는 개념을 항상 뭔가를 비교하는 이미지로 주로 사용하잖아요. A가 있는데 또 B가 있는데, 이두 개를 얘기하는 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이 잡초풀과 거대한 백향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즉 제국에 대한 비유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겨자씨 비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잡초풀과 백향목은 지금 두 개의 어떤 이미지를 상징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풀과 같아야 될까, 아니면 백향목과 같아야 될까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제국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제국이라는 그런 명확한 개념은 없습니다. 황제라는 것들도 없고요. 그렇지만 제국이라는 게 어때요? 어떤 한 나라가 힘을 가져가지고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강제로 복속시키면서 자기의 영토가 되고 자기의 식민들이 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대영 제국 같은 경우, 그거는 영국이 전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자기가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그런 거죠. 과연 제국이라고 하는데 제국을 상징할 만한 나무가 있다면 어떤 나무이겠느냐? 겨자풀이겠냐? 아니면 백향목과 같은 그런 나무겠느냐? 자,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뭐 쓸데없는 대답이지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제국 그러면 다 강인한 이미지, 멋있는 이미지, 화려한 이미지, 백향목을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카이사르의 제국, 즉 시저 황제의 제국, 로마 제국이죠. 로마의 제국. 그다음에 로마 황제의 빌붙어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받아서 통치하고 있는 이 헤롯의 제국. 이 헤롯의 제국을 그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백향목과 같이 으리으리한, 그래서 그 밑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생명들이 깃들여 살고 있는 그런 제국과 같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제국은 겨자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상하죠? 하나님의 제국을 이야기하면서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제국, 겨자씨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거대한 제국, 카이사르의 제국, 헤롯의 제국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특징이에요. 일상적인 소재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상적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개념들을 도출해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결정을 하라라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정말 제국, 정말 생명을 살리고 그 밑에 들어와서 깃을 치고 새끼를 치고 또그 그늘에서 쉬고 모든 민족들이 그 밑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라, 그런 제국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우뚝 서서 시저 카이사르와 헤롯이 자랑스럽게 하는 그렇게 크고 강대하고 거대한 우뚝 서 있는 그런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는 스며들어서 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정원에다 하나만 심었을 뿐인데 이게 온통 정원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게 아주 우람은 크진 않지만, 그래서 거기 가서 무슨 큰 새들이 가서 깃들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수풀에는 거기에서 새들도 그 가지 밑에 숨어서 둥지를 틀굴 수 있고 짐승들도 거기서 숨을 수 있는, 그러나 한번 심겨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잡초 같은 제국. 자, 봐라. 으리으리한 백향목과 같은 그런 로마 제국이 있지만 그 제국은 너희들을 쉬게 하는 제국이더냐? 아니다. 너희들을 착취하고 너희들을 못살게 굴고 너희들을 끌어다 노역을 시키는 그런 나라가 바로 백향목 같은 제국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그것이 우람하고 큰 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마찬가지의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자, 이 거대하고 우람한 로마의 제국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보잘것없지만 너희들의 생활 가운데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면서도 너희들이 소소한 삶을 살도록 보장해 줄수 있는 그런 겨자씨와 같은 하나의 나라냐, 선택해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누룩의 비유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요, 이 겨자씨의 비유만큼 철저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변형시킨 그런 예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훼손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작은 것이 엄청나게 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 비유를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상당수 부분, 많은 부분. 그러면서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뭐 누룩의 비유와 같이 섞어가지고 이 비유를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해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반에 이 비유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했을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의 비유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대상들을 향해 가여서 야,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하고 긴급한 상황이야. 곧 종말이 닥칠 만큼 그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빨리 결단을 해서 뭔가 실천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긴급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떻다 그랬죠? 나중에 초대교회에 와가지고는 그런 이야기들이 일반적인 도덕률, 그래서 뭐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도덕적인 가치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주제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그런 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거대한 제국, 거대한 백향목과 같은 그런 제국을 로마 제국과 빗대어서 말하면서 그것과 대척점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장 밀착돼서 가장 작은 모습이지만 가장 또 역시 그 생명들을 품어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이 이야기는 레바논 백향목을 선호하게 된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실제적인 말씀의 그런 예리한 어떤 대조와 비교가 아니라 결국은 작은 겨자씨가 큰 레바논 백향목 같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변형시키고 결론을 내버렸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을 텐데 이거를 거부하고 왜곡해서 큰 것을 선호하는 거대하고 우람하고 어떤 화려한 것들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이 이야기를 재해석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악과 과장의 풍자 그랬죠? 풍자예요, 풍자. 겨자씨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 그 다음에 우람한 레바논 백향목 이거를 갖다가 놓으면서 이 풍자를 하면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겨자씨와 같은 하나의 나라 이두 가지의 선택하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인데 이것이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변형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말씀의 의미, 주제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크고 강대하고 어떤 대단한 그런 나라, 그런 권력을 상징하고 거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소소하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퍼지고 너희의 생활 가운데 밀접하게 있으며 크고 화려하진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생명들을 품고 쉬게 할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다. 자, 로마 제국을 선택할래? 하나님의 제국을 선택할래? 이것은 너희에게 맡겨진 너희의 선택에 달렸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겨자씨 비유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의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